신명기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유언이라고 볼 수 있죠. 모세 유언적 설교인데 제2세대들, 1세대는 다 죄 때문에 죽었고 2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준 모세의 신앙 교육서 혹은 유언적 설교집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21장부터 26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사회법이라는 그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율법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의식법이 있고 또한 시민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요. 물론 뭐 성경이 그렇게 이것은 의식법이고 이건 사회법이고 시민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학자들이 흔히 나누기를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에 이 21장은 사회법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읽었지만 사실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까지 아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네 할 정도로 굉장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5장에 가보면 똥 싸고 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좀 여기도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 잘 되어서 뭐 밖에다 똥을 싸지 않습니다만은 개들이 요즘은 개똥을 여기저기 싸놔가지고 얼마나 상관십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화장실 문제가 제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장실을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그 텐트 장막을 치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야 수세식으로 착착 해서 물이 내려가니까 깨끗한데 그들은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그 화장실 문제 처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21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21장에는 크게 한 다섯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첫째는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그 마을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물론 말씀하셨죠. 19장에 도피성 이야기했죠. 신명기 4장에서는 서쪽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19장에서는 동쪽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에서 하룻길만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당하지 않도록 임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도피성에 숨었다 할지라도 거기 제사장들이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한다, 사형 받을 수 있도록, 보복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살인자들을 다 숨겨준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인했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 숨어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를 잡아다가 사형에 넘겨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살인을 했는지 모르는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미해제로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는 살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살인 사건은 그 지역에 일어난 범죄 사건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과실치사한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 누가 살인범인지 알면은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해결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살인죄를 물어야 되지만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시민법이라 그 저 사회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암송아지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그 장로들이나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그 암송아지 위에서 그게 손을 씻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하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냐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입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사함 받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이런 법들도 율법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목을 이렇게 꺾어서 그를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살인사건까지라도 거기에서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그러면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정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지한 자의 그 피 흘린 것을 이렇게 제할지니라. 그 말은 사실은 이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을 통해서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 공동체가 그 속죄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살인자에 대한 이 그 처벌을 해달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살인자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아지 잡은데 사실은 민수기 이제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나와요.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정했을 때 부정한다는 것은 이제 시체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부정한 것을 했을 때에 그 많은 부정한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1세대가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살면서 전부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매일 시체를 만지고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한 문제를 다 성막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물에 타가지고 그 재를 재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손을 씻을 때에 정해진다라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19장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 뒤에 말씀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이 재를 물에 섞어서 그 재물에 손을 씻을 때에 정해진다, 깨끗해진다라는 이 규칙을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규칙을 만드셨어요? 바로 정결 규례로. 그러니까 그 많은 시체를 다 만지고 여기저기 그냥 부정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오 부정한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할 것인가? 평상시에는 그냥 성막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러나 워낙 많이 이 부정한 자가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특별한 특별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거기 재물에 손을 씻으면 깨끗해진다, 정해진다라는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다는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호혈을 상징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붉은 암송아지 정결 규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암송아지 한 번도 멍에 메어 보지 않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물 위에서 목을 꺾어서 그 암송아지를 대신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제하여 제해 주신다라는 그런 편에서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살인 사건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무죄한 자의 피가 있고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사랑이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신명기 19장 13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지한 자의 피를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없애야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줄이 막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제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은 내 죄 문제를 그때그때 물론 언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해결되죠.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날마다 짓는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 회개한 사람이 또 회개하냐 그럼 뭐 그것은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가 있고 세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왜 세수를 합니까? 아 목욕했으면 됐지. 날마다 세수하는 것은 날마다 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세수를 하는 것처럼 자범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마치 세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죄를 제어야만 제하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닫혀있고 막혀있다. 기도 문이 막혀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연약하여서 모르고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막힌 담을 헐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제하여야 할지니라 구절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미해결 살인사건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거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경우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포로들이 생겨죠. 그중에서 여자 포로에 대한 이야기. 이 포로 여자 포로인데 너무 예뻐 아내로 삼고 싶어 그러면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 11절에 보니까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나라를 차지하게 했을 때 거의 성폭행을 하죠. 거의 그냥 폭행을 하는 것이지 아내로 삼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혹시 전쟁에서 이겨서 그런 포로를 잡고 여자들을 잡을지라도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아내로 삼고 싶거든 아내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삼을 때는 12절에 그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면 내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부모를 위해서 최선 애곡하게 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한 달 동안은 관계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정이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14절 그러면 기뻐하지 않냐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지 종으로 노예로 팔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로라고 해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마음대로 자유권을 주어서 자유롭게 가도록 해야지 종으로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지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리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것은 당시 모든 제국들은 식민지하고 나라를 빼앗을 때 거기 있는 여자들은 다 그냥 성폭행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설령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인권 그 존중하라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아니 포로된 여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중에 같은 형제 자매된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15절에서 17절에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별로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라헬은 사랑했고 레아는 덜 사랑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29장 3장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레아와 라헬이 막 이제 아들을 낳는 그 경쟁을 펼치는데 사실은 덜 사랑한 레아에게서 이제 장자가 났잖아요. 르벤이 나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맨 끝에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에 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설령 덜 사랑할지라도 먼저 나온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라. 장자에게는 두 배를 상속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의 두 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장자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성경이 여러 곳에서 기력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마음대로 장자권을 빼앗지 박탈하지 말고 아버지라 해서 장자권 박탈하지 말고 그 장자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이 실수한 것은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요셉을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결국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는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아버지라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첫 아들을 그렇게 장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그거고요. 또 반대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폐역한 자식에게 대한 문제입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징하게 말 안 듣고 그냥 폐역한 자식으로 이렇게 여기거든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자식은 그 폐역한 자식은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가 효가 없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지금 쳐 죽이라 할 말은 진짜 쳐 죽이기를 원해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야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레위기 20장에 보면 자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죄 또한 성적인 죄까지 전부 이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형 제도를 주신 이유는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라도 돌로 쳐 죽이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회가 함께 이 가정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해 줘야 된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성읍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개입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자식이 폐역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 이스라엘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폐역한 자식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본을 보여서 질서를 바로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무에 달린 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 해서 나무에 달린 자라도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를 할지라도 그 가족을 생각하면 나무에 밤새 달려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가족에게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에 그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끝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 적용을 했거든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신명기 21장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살인하거나 아니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사람을 나무에 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 무슨 저주? 내가 받아들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해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다섯 가지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처리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구나. 죄가 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그 죄 문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죄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나님은 암송아지 문제 그다음에 포로로 잡아온 여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문제 폐역한 자식에 대한 문제 설령 나무에 달린 자도 그날 넘기지 말고 그 해가 지기 전에 내려라라는 최소한의 인권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가정을 다스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3대 동일신앙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려주시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사랑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회개기도 두 번째는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